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은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무한한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를 예배 처소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다시 섰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잘 깨달아지고 또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청중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힘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 가지 재앙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집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었는데요. 피는 죽음을,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경고가 주어진 다음에 여덟 번의 또 다른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여덟 가지 재앙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아홉 번에 걸친 경고를 먼저 주셨고 이 아홉 가지의 재앙은 사실은 아홉 번의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바로는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에 속박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원대한 계획은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출애굽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열 가지 재앙의 원대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항하는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최종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반대하는 많은 저항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설교는 8장 전체에 대한 설교입니다. 먼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진리는 참된 신앙이란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 진실한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생물로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당시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출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헤카라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헤카라는 신상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로 뒤덮이게 하시고 침실에도 또한 주방에도 또 밥 먹는 그릇에도 온통 개구리로 뒤덮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개구리가 기어오르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고통이었겠습니까? 물론 애굽 왕 바로도 이 고통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도 보시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열 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기적을 베풀려면 개구리를 없애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에 반대 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행해야지, 가뜩이나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창궐하여서 숨쉬기도 힘든데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고통만을 더하는 것이죠. 집에 불이 붙었는데 물을 부어서 불을 꺼야 되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죠. 여러분, 사단은 강력한 존재이고 교만하고 또한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일하는 그 일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로운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비극을 증가시키는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크게 당황한 바로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개구리를 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 창궐했던 개구리들이 일시에 다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죽은 개구리를 한 곳에 쌓아 놓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개구리가 쌓여 놓인 이 더미에서 악취가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바로가 풍기는 불순종의 악취를 기억하게 하는 냄새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숨 돌린 틈을 얻게 되자 바로는 그 즉시 마음을 바꿉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바로가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했던 것은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약속을 하지 않았고 재앙을 경험했지만, 두 번의 하나님의 경고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환난을 보내시고 고통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지나가자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바로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통과 환난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이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미국 땅에도 엄청난 재난이 임하였을 때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위기의 때에, 재난의 때에, 국가적인 재앙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이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신앙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탄한 날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날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는 우매자는 하나님 앞에 행한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지혜자는 그 서원을 신실함으로 준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소원을 반복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개구리 재앙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재앙, 땅에 티끌이, 먼지들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저보다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 일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해충입니다. 개구리 자체가 사람을 해치진 않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밖을 좀 산책하려고 나가려고 했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딱 있어요. 아무리 위협을 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또 저에게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개구리 자체는 본성적으로는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해충입니다. 이 열 가지 재앙에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라. 경고하시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경고하신 그대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열 가지 재앙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습니다. 모세와 바로를 먼저 보내서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시지 않고 직접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소원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지혜로운 일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리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실함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매함 가운데 성급하게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서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매함 가운데, 성급함 가운데 그렇게 서원을 남발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셔서 질서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 애굽의 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 기적을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더 이상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구리들이 습지에만 있도록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한계를, 그 경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열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모든 생물들, 해충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그 질서를 세우시고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은 사탄의 역사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활동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18절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요술사들이 그렇게 자기 요술로 이 재앙도 흉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던 요술사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지만 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막으신 겁니다. 거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사들은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흉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기를 허락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할 수 없는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를 사탄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의 몸에 병이 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욥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강한 자요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제한된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는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요. 이 네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 일곱 번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고센 땅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나일강 삼각주 유역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충이 들끓는 재앙이 발생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이 파리 재앙에서 면제되었고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까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다른 설명을 우리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더 선하거나 의로워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별의 근거를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 근거를 발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시는가의 이 구별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유와 순종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이 구별을,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이유나 순종이라는 근거도 이 구별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는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폄하시킬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면제를 시키셨고, 애굽 백성은 그렇지 않아서 애굽 땅에는 열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행하였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상을 준다고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야. 제가 장로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헌금을 내신 분에게 어떤 상을 드린다 하면 여러분 받으실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 일이 상을 받을 일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합당한 태도이죠. 오히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을 볼 때 그것이 너무 놀랍고 기이하고 이상하고 충격적이고 정말 악취를 풍기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상을 내리셔야 하고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면서 나타나게 되는 삶의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결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하여 순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하였고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여기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은 애굽 백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그 근거가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여기 부르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있게 하려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접했을 것이고 또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 전까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그 근거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찬으로 부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지위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 성찬의 상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라는 단어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